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가 험한 세상에 살면서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 오늘도 풍성한 가운데 생명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 왔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모든 다른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저들도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시편 101편을 보겠습니다. 내가 자비와 공의를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노래하리이다. 내가 온전한 길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리이다. 오 주께서는 언제 내게 오시겠나이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행하리이다.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타락한 자들의 행위를 미하오니 그것이 내게 붙어 있지 못하리이다. 완고한 마음이 내게서 떠나리니 내가 사악한 사람을 알지 아니하리이다. 자기 이웃을 은밀히 헐뜯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끊을 것이요 눈이 거만하고 성음이 교만한 자는 자를 내가 참지 아니하리이다. 내 눈이 그 땅의 신실한 자들 위에 있으리니 그들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요 온전한 길로 행하는 자가 나를 섬기리이다. 속이는 자는 내 집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머물지 못하리이다. 내가 아침에 그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하리니 내가 모든 행악자들을 주의 성읍에서 끊어지게 하리이다. 처음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자기가 어떤 왕이 되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갑자기 결국 우리 주님에 대한 그러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항상 자기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 입을 사용해 가지고 앞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모세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처음에는 내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입을 사로잡아서 생각지 않은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성령 안의 기도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게 내가 뭐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내 생각으로 하는 거는 그건 강구지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게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죠. 다윗은 항상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입을 사로잡아서 말을 하게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입을 사용하여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식으로 또 기도한 내용이 시편 어디에 보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여기 나타난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그 성읍에서 모든 행악자들을 다 끊어버릴 것이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조차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올무에 빠지기도 하고 음행죄도 짓게 되고 살인도 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5절부터 8절까지는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일을 여기에 말씀하신 거죠. 자기 이웃을 은밀히 헐뜯는 자는 누구든지 끊을 것이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은혜 시대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끊어진 사람 없죠. 눈이 거만하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또 내가 참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는 다 주님께서 제거버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기간에는 제거한다고요. 이 세상이 말이죠. 세상이 네 가지 세상이 있어요. 이전 세상이 있어요. 이전 세상에 뭔가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고, 그리고 땅은 흑암 중에 있고 그 물속에 있었다고 그랬죠. 이전 세상이에요, 그게.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이전 세상이에요. 그렇다고 거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은 첫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게 이전 세상이 물이 범람해서 망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린 그거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는 옛 세상이 있어요. 천년이 지난 다음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그옛 세상이 있죠. 그 소돔과 고모라 이전에도 그 노아 때 바로 옛 세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 쓸어버리고 8명밖에는 살려주지 않았다. 옛 세상이다. 또 그다음에 현 세상이 있습니다. 현 세상. 우리가 사는 현 세상이 있다고요. 이현 세상. 이현 세상이 끝날 때 주님이 오시게 되면 결국은 똑같이 노아 때와 같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특별히 지난 2000년 동안은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인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데 그 반면에 이 세상은 점점 악하게 되어서 이현 세상은 사악한 세상이다. 이게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가라. 영이 거듭나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앞으로 오는 세상이 있죠. 오는 세상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숫자는 일곱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온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팔자라는 것은 거꾸로 누워놓으면은 이터니티라고 그랬잖아, 인피니티. 그렇기 때문에 첫째 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복이 있다. 둘째 삼에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한 구약 성도들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면은 휴거될 성도들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 믿음을 지키다가 짐승의 피를 받지 않고 목이 잘린 그러한 혼들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죠. 그래가지고 첫째 벌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리라. 그러나 그 이전 사람들은 천년 동안 부활하지 못해요. 이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행위로 심판받기 위해서 두 번째 부활하는데 천년 동안을 부활하지 못하고 있어요. 양심 시대, 율법 시대 이런 사람들이 부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부활을 해도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되죠. 극소수만이 정말 생명록에 기록되겠죠. 거의 대부분이 다 불못에 떨어진단 말이죠. 이 첫째 부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천년 동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이걸 다 가려놔 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천년 통치할 예수님 대신에 내가 대신한다고 이렇게 니케 종교회 325년부터 그렇게 얘기한 그 왕, 로마에 있는 그 왕의 말을 다 듣고 거기다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은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의 수하기 때문에 이 모든 정사와 권세자들은 거기에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뭐 그렇습니까? 그 노인이 있는데 뭐 그렇게 고개를 숙입니까? 정사와 권세는 다 그들의 왕인 사단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분간을 할수 있어야 된 말이에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왜 이거 굴복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별것도 아닌데, 뭐 조그만데 도성 하나 있는데 거기에 굴복합니까? 그 큰바벨론 모든 세상의 왕들을 통치하는 큰 도성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말이죠. 도성이라고 나오잖아요. 큰바벨론이라고.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도성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도성이 있지만은 수십만의 도성이 있지만은 그런 도성은 하나밖에 없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지 못하게 하고 강의하면은 출교당하고 그런 거예요. 보통 개신교 교단에서. 물론 저기 저 중국도 마찬가지죠. 붉은 용이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용을 섬기고 있는데 붉은 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서로 되어 있는 거죠. 금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신실한 자들의 내 눈이 있겠다. 그들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랬죠.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아니, 다윗이 언제 그 모든 사람들하고 거할 수 있습니까? 고작해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거했죠. 그들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요.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가 나를 섬기리이다. 어떻게 다윗을 섬깁니까? 다윗도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 나를 섬기리이다. 이거는 주님밖에는 이해할 수 없죠. 속인 자는 내 집에 거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머물지 못한다. 죽인다는 얘기죠. 우리 한번 다시 시편 2편으로 돌아가서 2편 9절 보면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랬죠? 그때는 천년왕국 때는 뭐 남을 헐뜯거나 거만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런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절대로 목전에 머물지 못해요. 철장으로 다 질그릇을 철장으로 질그릇을 딱 하면은 산산조각 나잖아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부터 보면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주님이 오신 거죠. 주님이 오신 민족을 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통치한다는 얘기 하네요.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이랑 또 만주해주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20장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20장 넘어가면은 통치하는 게 나오잖아요. 사절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또 계시록 5장 가보세요. 또 같은 말씀이 자꾸 반복되죠. 8절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허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셨느니라.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신약 성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다 라고 하더라. 우리가 누굽니까? 은혜 시대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녀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휴거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땅 위에서 통치해야 결국 뒤에 가니까 천년 동안 통치한다 그랬죠. 결국은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Thy kingdom come. 왕국에 임합시며 아버지의 왕국에 임합시며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깨닫고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걸 어떻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했죠. 에베소 1장에 보면 9절부터 보면은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이게 때가 차면 끝난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이 땅이 영원히 갈 것을 알고 살죠. 지금 세상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열외가 되는 거죠. 열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전부 통하는 거죠. 요한계시록과 구약과 신약이 다 통하는 거죠. 결국은 다의 킹덤 카메예요. 왕국이 임하시며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 왕국을 빼앗겼습니다. 아담이 이 왕국을 받았죠. 이 세상 왕국을 아담이 받았는데 죄를 져서 결국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뺏겼죠. 그거를 주님이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겁니다. 골로새 1장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를 위하여 그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분 거예요. 그분 거. 창조주니까. 그런데 인간한테 주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니까 뺏겼잖아요. 그걸 다시 찾기 위해서 죄를 없애야 되니까 그 죄를 없애야 되니까 그분이 세상 죄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 안에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사망의 권세 받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귀는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고 2000년이 됐습니다. 2000년 동안 주님께서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거죠. 이게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휴거가 되고 나면 대환란이 일어나면 더 이상 은혜 시대는 없습니다. 그때는 율법을 또 지켜야 됩니다. 그때도 예수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환란 때도. 예수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지금은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때가 찬 경륜이에요. 시대별로 경륜이 달라요. 이걸 세대적 진리라고 그래요. 세대적 진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Dispensational Truth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세대적으로 잘 나눠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엉뚱한 얘기가 나오고 아 옛날에 우리 조상도 예수 안 믿어서 다 지옥 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 그들은 오실 예수를 안 믿었대. 아니 오실 예수가 누군지 알고 어떻게 믿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 오실 예수를 안 믿어서 다 지옥 간대. 기가 막힌 얘기죠. 이거야말로 정말 억지 아닙니까? 초등학교 나온 애들한테 물어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아유 어떻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수천 년 전에 오실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간다면 하나님이 그 공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신학교에서 그렇게 하죠. 깜짝 놀랐어요. 아, 젊은 아이가 신학교 졸업했다고 뭐 어디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는데 얘기하는데 무조건 다 지옥 간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영적으로 교만하면 얘기할 게 없습니다. 자, 8절 보니까요. 내가 아침에 그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하리니 내가 모든 행악자들을 주의 성읍에서 끊어지게 하리이다. 아침에 그랬죠. 아침이라는 건 뭡니까? 해가 뜨는 날이죠. 해가 뜨는 그 시간이 아침이라고 그러죠. 저녁은 해가 지는 시간이죠. 아, 우리 주님을 의의 태양이라고 그래요. 의의 태양이 이 땅에 오셨다 죽으실 때는 서산으로 지셨어요. 이제 앞으로 떠오르신다고요. 재림할 때.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서산으로 질때 저녁 노을도 붉고 또 태양이 떠오를 때도 바다에 가보면은 붉은 색깔이 일어나다 태양이 확 오른다고요. 그 상징적으로 볼 때는 저녁 노을에 있는 그 핏빛은 주님의 흘리신 피요. 아침에 솟아오른 태양과 함께 떠오르는 그 붉은 빛은 주님이 오실 때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여 아마겟돈에서 그들을 죽일 때 피가 흘러서 그들의 피가 말 굴레까지 와가지고 1만 2천 스타디온 한 700인가량 한국의 낙동강 정도 되는 길이만큼의 피강이 생길 것이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아침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를 밤이라고 그랬죠. 1경, 2경, 3경, 4경. 1경을 500년. 이경은 1000년, 그 다음에 상경은 1500년, 사경은 2000년.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가셨어요. 왜밤 사경이라고 그럴까요?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을 그들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우리 말라기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보면요.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뿔이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주님이 재림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 오르니, 의의 태양이 솟아오른단 말이죠.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그 다음에 시편 19편 보세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신랑,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신랑이 오시는 거죠. 신랑이 오시는 거죠. 그러나 재림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죠. 휴거 때는 신랑이 돼서 오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아침에 그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한다. 심판한다는 얘기죠. 내가 모든 행악자들을 주의 성읍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주의 성읍이 어딜까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48장 보겠습니다. 성경에 다 답이 나와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하나도 몰라요. 평생 교회 다녀도. 이게 47장은요. 40장부터 46장까지는 주님이 이 땅에 성전을 세우실 것을 그 성전의 모형도가 나오죠. 그다음에 47장 가보면은 그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치유가 된다. 바다가 치유가 된다. 그렇죠? 그게 됐고 48장에 가보면은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저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의 모든 땅을 너와 너희 씨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프라데부터 지금 나일강까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분배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북쪽에 있는 그 지파가 단지파예요. 사실 단지파는 우상을 섬기다가 버림받은 지파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지파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들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그래요. 목사님, 민수기에 나오는 12지파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하고 에스겔서에 나온 지파가 다르대요. 그러더라고. 이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12지파를 딱 해가지고 지금 뭐 팔레스타인 땅을 내놓으라고 지금 유엔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지금 뭐 그렇게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 이슈가 뭐예요? 지금 이슈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내놓으라. 이전 6.1 전쟁 이전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짓밟 필요가 있거든요. 결국 예루살렘을 그들이 반을 탈환했다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거의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구원 많이 받아요. 밖에 나가 존대해 보면 말이죠. 한국 사람을 포함해서 이제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어요. 이게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의 문이 닫혀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한 이방인 전도가 이제 문이 닫혀 버리는 거예요. 대환란 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14만 4천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때는 왕국 복음을 전해요. 주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복음을 전해요. 그때는 왕국 복음, 그걸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은혜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은 은혜 복음이죠. 그때는 그들이 왕국 복음을 전하고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을 두려워라! 하나님을 두려워라! 날라다니면서 천사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전체적으로 전부 땅을 차지하고 지파별로 있는 지역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48장 15절 보면은 이 2만 5천 맞은편에 남아있는 너비 5천은 성읍과 거주 지역과 외곽으로 삼는 속된 곳이 될 것이요. 그 성읍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 규격은 이러하니 북편은 4,500이요. 남편도 4,500이며 동편도 4,500이요. 서편도 4,500이라. 또 성읍의 성곽은 성읍의 외곽은 성읍이 나오죠. 북으로 250이요. 남으로 250이며 동으로 250이며 서로 250이 되리라. 거룩한 구역의 예물 맞은편에 남아있는 땅 길이는 동쪽으로 1만이요 서쪽으로 1만이 되리라. 이곳은 거룩한 구역의 예물 맞은편에 있을 것이며 그 땅의 소산은 성읍에서 종사하는 자들을 위한 식량으로 삼을지니라. 성읍에서 종사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나와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모든 봉헌된 땅은 2만 5천에 2만 5천이라. 너희는 성읍의 소유로 정사각형의 거룩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21절. 거룩한 예물과 성읍의 소유 이편과 저편에 남은 땅은 통치자의 몫이 될지니, 다윗이 통치자가 된다고 그랬죠. 동쪽 경계를 향한 예물의 2만 5천과 서쪽 경계를 향한 맞은편 2만 5천으로 통치자의 목 맞은편에 있는 것이라. 또 그것이 거룩한 예물이 되리니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또 레위인의 소유와 성읍의 소유로부터 유다 접경과 베냐민 접경 사이에 통치자의 것이라고 한그 중앙에 있는 것이 통치자를 위한 곳이 되리라. 남은 지파에 대해서는 동편에서 서편까지 베냐민의 몫이다. 이게 쭉 나와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35절 보면 그 사면의 규격이 1만 8천이며 그 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다. 주님이 거기 오셨다는 얘기예요. 에스겔서 1장 보면은 하늘에서 회오리발 나고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막 내려오잖아요. 내 생물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막 바퀴 달린 보좌가 이 땅으로 내려와요. 요한이 본 것은 거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받고 보좌 주위를 둘러싼 내 짐승 내 생물을 봤는데 그 보좌 자체가 이 땅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시편에 우리가 보니까 뭐 땅은 요동하고 떨쳐다 그랬잖아요. 야, 그때 되면 주님이 오실 때그 보좌 같이 내려온다고. 천년 동안은 같이 내려와 계신다니까. 그러니 이 땅이 그러니까 그죄 짓는 사람은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범죄한 마귀를 그냥 쫓아내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다. 주께서 거기 계신다. 함께 산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 그 유대인들이 광야에 있을 때요. 성막 속에 주님이 임했잖아요. 지성소에 임했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사방,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텐트를 쳤어요. 그게 하나의 모형이에요. 천년왕국의 유대인들이 말이죠. 모든 지파들이 주님을 성전을 바라보면서 거기 살 거예요, 그들이. 그 유대인들은 제사장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은 전 세계 수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문은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거예요, 모든 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사야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주님이 오시면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많은 백성이 가면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거기 성전이 지어지니까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그때 율법이 선포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주님이 산에 앉으셨을 때 백성들이 나올 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때 천국말로 주님이 오실 때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지구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 주님의 이 선포할 법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미 선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면 시온은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이 와 계실 때 그게 시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 지명한 건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 시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대점, 시온이 좀 그런 거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싸움을 하니까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대를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러 오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만 책망을 하죠. 너희들 왜 싸우냐 말이죠. 책망하니까 다 무기를 가지고 전부 농기구를 만든단 말이죠. 근데 유엔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미가서 4장 말씀하고 이사야 2장 말씀 같죠. 그래서 결국 그 유엔 본부 벽에 보면 미가서 4장 말씀을 해놨죠. 똑같은 말씀이요. 무기를 만들어서 무기를 가지고 전부 쳐서 낫을 만들고 보습을 만든다. 전쟁을 연습하지 않겠다. 그래서 유엔이 이 땅에 세워진 1948년인가요 그게? 세워진 목적이 뭔가 하면 이 땅에 전쟁을 없애겠다 그런 거예요. 그게 국제연합을 세운 거예요. 국제연맹을 했다가 나중에 국제연합으로 된 거죠. 그러나 유엔이 생긴 이후로 전쟁은 계속 많아졌지 없어진 날이 지금 요즘은 전쟁이 없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어디선가 테러가 일어나요. 총격이 일어나고. 유엔이 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죠. 화평의 왕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심판의 왕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오셔야만. 나라 연합이 아니라 주님 홀로 왕이신 그 시대가 와야만 아무도 전쟁할 필요 없죠. 나라가 없어졌는데 모든 민족들의 왕이 주님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때 우리가 받을 유업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열 문화 남긴 사람은 열 곳을 다스리고 다섯 문화 남기는 다섯 곳을 고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보면 19장 있잖아요. 이것을 깨달으면 되죠. 제가 이 중남미 다니면서 저 콜롬비아라든가 유카탄 멕시코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신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전혀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눈이 둥그려가지고 말이죠.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결국 교회 놀이 시키는 거예요. 교회 놀이. 교회 놀이 시켜서 밥벌이 하라는 거죠.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그걸 안 가르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미나리 갔다가 세미터리로 끝나는 거예요, 요즘에.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시편에도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고 여러 성경 말씀과 다 연결돼 가지고 이게 모든 게 다 짝이 맞는데 이걸 보게 될 때 확신이 쓰게 돼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아는 사람은 시간을 사서 얻어요. 돈도 많이 벌려고 그러질 않아요. 내가 벌 만큼 벌어서 정말 영혼을 준비하는 만큼 내가 하는 거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할 욕심 안 부려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현재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적당히 사는 거예요. 사람이 분주하며 바쁘게 살면서 헛되이 재물을 모으나 누가 갈지 모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란 것은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죽은 다음에 부활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결국은 주님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나는 날까지 한 만큼 나의 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뭐 종말주의자들 보게 되면은 내가 살았을 때 오실 거를 확실히 믿으면서 그러다가 안 오시면 어떻게 돼요? 안 오시면 그냥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옛날 그 슈거파들 그랬잖아요. 슈거파. 그 사람들이 슈거파 때문에 지금 슈거란 말을 목사님들이 못 꺼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슈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슈거는 다른 거예요. 미혹된 슈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휴거란 말을 못 써요, 목사님들이. 이단이란 말 들을까 봐, 교단에서 말이죠.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구원 받았는 얘기도 구원파 때문에 못 쓰고요. 또 왕국이란 말도 여화증 때문에 못 쓰고요. 좋은 말은 다 빼갔어요, 이단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좋은 말을 쓰지 못하고 벌벌벌 떨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시편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될 일을 또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읍이 뭐 어느 곳인지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는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했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굳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앵커를 내리고 그 말씀 안에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